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다 과거의 죄인들이었고 지금도 죄성을 가진 부족한 자들임을 항상 고백하며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믿으며 또 연약할 때마다 보혈의 샘에 나아가 씻음을 받듯이 손과 발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주님 앞에 늘 깨끗한 심정으로 주님 섬기며 주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심신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곳에 나온 자들을 받으시고 혹은 가정에서 주님 병상에 있는 자들도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들을 위로하시고 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필요한 모든 교리와 교리적 진리와 그 교훈을 주님 우리로 묵상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심을 항상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세례의 방식과 대상, 세례의 방식과 대상, 은혜의 수단인 성례 중에 세례, 씻는 예식이라는 세례에 대하여 복음적 개신 교회들 안에서 복음적 개신 교회라는 말은 개혁 교회와 루터 교회와 그리고 영국 교회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교회 혹은 미국의 감독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복음적 개신 교회들 그리고 그 외에 작은 여러 교회들이 생겼고 그것이 많이 지금은 커졌습니다. 예, 그러나 이 복음적 개신 교회들 안에서 세례의 방식과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개신 교회들 대다수는 개혁교회, 루터교회, 지금 말한 영국교회, 말하는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에는 물을 뿌리는 세례 방식과 세례를 베풀 때의 방법이 물을 뿌리거나 혹은 붓거나 하는 세례 방식과 또 유아에게 베푸는 세례를 인정하였으나 침례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도 꽤 크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 침례교회는 그 두 가지를 물을 뿌리는 세례 방식 그것을 부정하고 또 유아에게 베푸는 세례를 부정하였습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 방식과 유아 세례는 정당한 것인가? 그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침례교회의 주장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세례의 방식과 대상에 대한 그런 지식도 갖추고 또 우리 주위에 또 다른 교회 중에 하나인 침례교회는 무엇을 주장하고 그들이 왜 그 주장을 우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지식을 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물에 담그는 세례 방식을 다 인정합니다.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붓기도 하고 또 혹은 세례반이 있으면 침례교가 하듯이 물속에 담궜다가 일으키는 것도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라는 그 명칭과 같이 침수, 물속에 담그는 것, immersion이라고 그러는 immersion, 침수, 물속에 담그는 방식만 세례의 정당한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1. 첫째, 세례 준다는 원어 바프티조라는 헬라어가 물에 담근다는 뜻이라는 이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둘째 이유는 세례자를 물에 담그는 것만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삶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인데, 죽음과 부활, 죽음과 새 생명은 immersion, 침수만이 그것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교회의 그런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세례 준다는 원어 바프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바프티조라는 헬라어가 그것이 세례라는 baptize 혹은 baptism 영어의 세례라는 말이 되었습니다는, 바프티조라는 말은 물에 담근다는 뜻이 물론 있습니다. 물에 담근다, immerse라고 하는 뜻이 물론 있고, 그러나 씻는다, 깨끗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 바프티조라는 말 속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의 언어에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을 제가 본문으로 읽은 것은 그 예를, 예, 성경적 근거의 예를 여기에 하나 제시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사람이 시장 갔다가 올 때에 결례의식, 물을 뿌린다라는 말을 여기에 바프티손타이, 바프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분사 형태인 바프티손타이, 물을 뿌리지, 그건 우린 뿌린다고 번역했습니다. 물 속에 담그지가 아니라 시장 갔다 올 때마다 물 속에 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리는 그런 결례의 의식을 행했다, 혹은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씻는다는 말도 바프티스무스라고 하는, 예, 바프티조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씻음. 그러니까 우리말에 뿌린다 혹은 씻는다, 그것이 바프티조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것은 이 단어, 이 마가복음 7장 8절뿐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네, 구약에도 헬라어 70인역에서 바프티조의 용법을 우리가 살피면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씻는 것, 거기도 우리말에 신약성경에 씻는 것이라고 번역한 말이 바프티스모이스라고 하는 역시 단어이고, 바프티조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바프티조라고 하는 말은 물에 담근다는,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만 있지 않고 씻는다, 예, 또 깨끗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프티조, 세례를 베풀라고 했지 물 속에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프티조라는 말 속에는 깨끗게 한다, 씻는다,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에서 세례의 예들은 세례가 물에 담그는 방식이었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례를 준다, 주라, 혹은 세례를 주었다, 받았다 이렇게만 나오지 그들이 물속에 꼭 들어갔다,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에 내려가셨음을 보일 뿐입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되니까 요단강, 강은 보통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있지요. 그냥 길 옆에 물이 막 흐르지는 않죠. 둔덕에서 좀 내려가야 있으니까 내려가서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다는 뜻이지, 그 속에 꼭 침례교인들이 하듯이 물 속에 잠궜다가 일으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도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그것이 침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갔어요. 물에 내려갔다가 물에서 올라왔다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말하면은 세례 주는 자나 세례 받는 자나 함께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올라왔다는 뜻이니까 물에 내려가서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침수냐 아니면 점수 물을 뿌리는 세례냐는 거기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세례의 방식은 단지 물에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물을 뿌리는 세례, 물을 붓는 세례도 할 수 있고 물론 침수의 세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빌립과 내시가 물 있는 곳에 내려갔음을 보이는 구절이고 내시가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세례받았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오순절에 3천명이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이나 빌립보 간수가 간수의 온 가족이 밤에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의 말씀도 물에 담그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은 더 적어 보입니다. 3천명을 그날에 물속에 다 집어넣어서 들어갔다가 나오게 했다는 것보다는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초대교회의 관습에서도 세례가 물에 담그는 방식만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주 100년경에 디다케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간단한 책인데 디다케에 보면은 흐르는 물이나 다른 물에서 하는 세례뿐 아니라 머리에 물을 세 번 붓는 방식에 대해서도 물을 세 번 찍어서 붓는 방식에 대해서도 디다케 7장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00년경이니까 아주 속사도시제 사도가 사도시대가 거의 90년 100년에 끝났다고 보면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에 이 글 아주 우리가 남겨져 있는 속사도 교부들의 글들 중에서 아주 이런 글이 디다케라는 책인데 거기에도 초대교회의 관습의 세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이 있었음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세례의 의미는 꼭 물에 담그는 것을 요구치 않습니다.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례를 언급하면서 좀 은혜의 수단을 언급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죄 씻음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우리는 번역합니다. 씻는 의식입니다. 죄 씻음. 죄 씻음은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충분히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은 피나 물을 뿌림으로 죄를 깨끗게 함을 증거합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피를 가지고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할 때 제사 의식 중에 피를 가지고 회막 문 앞 단 사면에다가 번제단이죠.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린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씻는 상징입니다. 뿌리는 것이 상징입니다. 레위기 4장 6절도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나자 뿌린다. 나자라는 히브리어는 뿌린 일곱 번 뿌린 피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 정결케 한다. 피로 깨끗게 한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한 아주 깨끗하게 한 번, 두 번, 일곱 번이나 피를 뿌려서라도 깨끗게 완전케 하십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물을 뿌린다.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린다. 뿌림으로 구약의 성경은 뿌림으로 정결케 합니다. 신약 성경은 세례가 죄 씻음의 의식임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세례의 의식은, 세례의 형식은 곧 죄사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가 곧 죄사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고 복음 진리는 말하지만은, 세례는 그 죄사함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표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세례 의식을 주의 명령대로 받음으로써 겸손히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은 중요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 그 죽음 속에는 육체의 죽음, 영적 죽음뿐 아니라 영원적 죽음,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지옥 형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은 구원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곧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 씻음은 그 무엇으로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만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 죄 씻음을 받는 그 일이 바로 세례의 형식이고,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을 받으라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도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는 죄 씻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죄 씻음입니다. 그리고 죄 씻음이라는 것은 꼭 침수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고, 구약은 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리거나 붓거나 물을 붓거나 함으로써 충분히 그 죄 씻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생명이라고 침례교가 주장하는 그 죽음과 부활의 상징은 세례에 내포된 의미는 맞습니다. 세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 씻음은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포된 의미이지 세례 자체가 그것을 상징한다고 보기보다는, 세례 자체는 죄 씻음을 상징하고 죄 씻음은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세례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새 생명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세례 자체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상징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상징이고 그런 표현이고, 또 거기 세례의 의미가 단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뿐입니다. 넷째로, 복음의 보편적 성격, 복음의 보편적 성격은 물에 담그는 것만 정당하다는 주장에 반대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병자에게 당신이 세례를 받기 위해 물 속에 담궜다가 나와야 됩니다. 세례반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 신자를 물속에 담궜다가 일으키는 그런 것은 좀 위험하게 보입니다. 또 물이 귀한 사막지방에서, 사막에는 먹을 물도 없는 그런 사막지방에서 세례는 물속에 담궜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추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의식을 거행한다는 것도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복음의 보편적 성격.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사막지방이나 추운 지방이나 또 건강한 자나 병한 자나 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모두가, 죄인들은 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을 받으시오, 죄 가운데 살면 그 결과는 불행이요 죽음이고 지옥 형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모든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모든 질병이 또 물질적인 가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이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이 모든 문제들이 또 전쟁과 이 자연재해까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재앙도 내리시고 전쟁도 주시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침략자의 죄, 또 침략을 당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리시는 징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천국에는 전쟁도 없는 것입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장례식장도 없습니다. 예. 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죄의 결과로 다 있으니까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세례 방식, 즉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물 속에 담그는 세례 방식들이 다 정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죄 씻음이 중요하고 죄 씻음의 방법으로 죄 씻음의 상징으로 주께서 명하신 세례를 거행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물이라는 상징물이지 물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을 많이 부으면 세례를 죄를 많이 씻고 물 속에 담그면 참 진짜 죄를 씻는 상징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물이라는 것이 상징이고 우리가 정말 죄 씻음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물을 그 머리에 붓거나 뿌리는 그런 상징이 세례의 의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세례의 대상에 관해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침례교회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1. 첫 번째, 유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러니 세례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명확한 명령이나 예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른 들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의 정당성 유아 세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유아 세례의 정당성은 다음 네 가지의 이유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은혜 언약의 동일성 때문입니다. 은혜 언약의 동일성 말이 어렵게 보이지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유아들을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유아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유아들도 믿는 가정에 태어난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명령되어 있는 바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율법을 재강론하고 길게 율법에 대한 재강론을 다 하고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이고 재강론을 한 후에 그들에게 29장에 가면 언약을 갱신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한번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피를 뿌려 언약을 상징하는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 2세들이 1세는 다 죽고 2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재확인하는 갱신하는 그런 때에 유아들이 참여했다. 신명기 29장 11절 12절에 유아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테레비 보고 있어 놀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오늘 다 평화 평지에 모이라고 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우리가 맺는다고 했다. 애들아 다 같이 가야 된다. 손을 잡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가족들이 다 오는 거랑 똑같죠. 애들은 집에 놀고 있어가 아닙니다. 같이 가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애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찬송가를 부르는구나. 저기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를 하시는구나. 어떤 말은 알아듣고 어떤 말은 잘 못 알아들어도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은 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하는 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간다는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아들도 포함됐다. 어릴 때부터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7장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이 할례의 표를 가진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의 복을 누린다고 신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명절에 족보를 따지는 그런 가정은 족보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길게 올라가면 노아의 자손이고 또 더 올라가면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에는 족보에 통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까이에는 아브라함과 우리는 혈통이 달라 보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조상. 갈라디아 3장 29절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 주신 영적인 복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기노라, 여기노라.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아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을, 아까 말한 대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고, 언약을 갱신할 때 신명기 29장에 다 아이들도 같이 가자, 오늘은 저 모압 평지에 모세의 할아버지가 다 모이라고 했단다, 가자, 그러고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듯이, 언약을 맺듯이 언약 백성으로 유아들을 받아들이신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을 고쳐서 이제는 유아들은 언약 공동체에서 빠지거라,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고백도 못하는 유아들은 다 제외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언약의 동일성이라는 말이, 언약의 동일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믿는 가정의 유아들을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이제부터는 유아들은 제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언약 백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첫 번째 원리, 은혜 언약의 동일성이라는 말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들이 언약 백성으로 간주되고 이방인이 아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은 시편 127편 3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할렐루야. 예. 가정에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 기업이, 저는 부족해서 기업이 한 명밖에, 아들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업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상을 여러분 몇 개나 받았습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오면 상 받아오면 자랑스러워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방에다가 잔뜩 붙여놓더군요. 상을 많이 벽에다 붙여놓고 어떤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상을 많이 받고 우등상도 받고 모범상도 받고 예, 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붙여놓듯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자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이방인이고 지옥 자식이라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는 귀한 상급과 같고 기업이다. 사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난 시대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그러하였다면 신약은 더욱 그러하지 그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의 동일성이라는 이유가 그것이 둘째로 유아들에게 대한 주님과 사도 바울의 태도와 증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신자들의 유아들을 영접하셨고 주님의 태도 유아들을 주님께서 너희는 가 너희는 아직 좀 큰 다음에 보자 그러지 않고 주님이 믿는 가정의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이 다 귀하잖아요. 보배잖아요. 그래서 주님 때 계실 때에도 아이들을 다 안고 엄마들이 안고 아빠들이 예, 다 안고 와서 예수님 앞에 좀 이렇게 머리도 쓰다마주고 기도도 해달라고 아마 그랬겠죠. 오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물리치고 예수님 귀찮게 한다고 절로 가라고 물리치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셨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6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이 절로 가 애들은 절로 가 애들은 좀 큰 다음에 와 그러려고 물리쳤는지 가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서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셨다. 사도 바울도 신자들의 자녀들을 거룩하다고 불렀고 교인으로 간주하여 교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음이니 그렇죠. 부부 가운데 한쪽만 믿고 한쪽이 믿지 않으면은 참 안 좋지요. 둘이 같이 믿고 믿음 생활 같이 하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데 그래야 생각이 같고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것이 같으니까 한 방향으로 가니까 참 좋지요. 한 사람은 동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나는 서로 간다 그러고 그러면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한쪽만 믿은 경우라도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와 은혜네요. 아내가 먼저 믿었더니 남편도 덩달아서 믿음의 길로 들어갈 듯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음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편이 믿고 아내는 믿음이 없었는데 여보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당 갑시다. 빠지지 말고 꼭 가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아내도 믿게 됐어요. 남편이 안 믿었으면 아내가 믿게 되겠어요? 예? 남편 때문에 믿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믿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렇지 않다면 자녀들은 또 다 버리게 될 테인데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둘 중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다 믿으면 자녀들이 물론 구별된 백성이 되지만은 한쪽만 믿어도 자녀들이 거룩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와 그것이 바로 귀한 그런 은혜 언약의 그런 원리를 보이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예 어린 유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증거했느냐 하는 것을 보인다는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가 아는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구약 성경과 똑같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어린 자녀들은 너희가 좀 큰 다음에 보자가 아니라 예, 자녀들아 하면 자녀들은 어린아이도 두 살, 세 살 된 어린아이도 자녀들 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큰 다음에 좀 세례받고 보자. 예, 나이가 들어서 14살, 15살 좀 된 다음에 예, 세례 공부 좀 한 다음에 그때 보자가 아니라 2살, 3살 어려도 자녀들은 교인으로 간주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교훈 속에서 자란다는 것은 셋째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정 구원의 약속과 가족 세례의 예들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의 정당성은 신약 성경에 가정 구원의 약속 그리고 가족 세례의 예들이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통 본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아빠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집이 구원을 얻습니까? 너만 구원을 얻으리라 해야 되는데 너와 내 집이, 아, 가정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로구나. 은혜로운 것이죠. 아빠가 예수를 믿으면 정상적으로 바로 믿으면 그 다음에 아빠는, 지금은 이제 아빠들이 권위가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빠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공경하기로 했다, 예배당 가는 거다, 다 그러면 아내들도 예 하고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애들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갑시다 하고 다 옷 입으세요 그러고 가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은혜로운 말씀이.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예,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루디아, 예, 자주장사 루디아, 리디아, 루디아와 그 집이,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만 믿어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하면 거기에 유아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지만 있었으면 다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그 시대에, 신약시대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인들,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는 신약 유대교의 기록들을 보면, 초대교의 신약시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에는 그들이 유아들도 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풍습이 그대로 기독교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루디아와 그 집이,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도 16장 32절 34절에 보면은 세례를 다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신기하다. 빌립보 간수가 믿었으면 혼자 세례받지 그 간수와 가족들이, 또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유아 세례를 지지합니다. 넷째로 그리고 부수적으로 신약교회의 역사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는 신약교회의 매우 초기부터 보편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사도시대에 유대교는 이방인 가정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유아들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입교하게 되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풍습이 신약교회에 이어져서 아주 일찍부터 유아 세례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초대교회는 일반적이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종교개혁 때 16세기나 되어서 1600년의 세월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했다고 보니까 16세기 초반에 되어서 재세례파라고 불리우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파가 그런 파의 반대를 받기 전까지 반대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주 5세기에 그러므로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교리, 유아 세례의 교리가 교회의 회의들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으나 어느 교회 회의도 유아 세례 이제부터 줍시다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으나 전 세계 교회가 일반적으로 실행한다는 사실을 볼 때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사도들이 그것을 시행해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한 것을 읽은 대로 그것이 사도시대부터 이어 내려오는 그런 규례가 아니었다면 교회에서 그거 저항이 많았을 거예요. 그거는 틀렸다. 유아 세례는 옳지 않다. 네. 그렇게 말했을 터이지만은 아무 회의의 결정이 없이 그냥 다 온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사도시대의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확정되었을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이유, 지금 말한 은혜 언약의 동일성이라는 이유, 또 주님과 사도 바울의 태도와 증거, 또 세 번째 가정 구원의 약속과 가족 세례의 예들, 그리고 네 번째 신약교회의 역사, 매우 초기부터 보편적으로 베풀어졌다는 이런 이유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다, 정당하다, 정당성이 있다, 은혜 언약의 동일성, 또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런 말씀, 태도와의 말씀, 그리고 지금 가정구원의 약속과 세례의 예들, 또 보편적인 모든 실행의 역사, 이런 것들이 그것을, 그 정당성을 지지하고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과 함께 유아 세례를 정당하다고 믿는 믿음과 함께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의 책임도 강조해야 합니다. 부모는 세례받은 유아들을 말씀의 교훈과 기도로 또 좋은 본을 보임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반론들이 많이 득세하게 일어나게 된 것은 유아 세례 교인들이 유아 때 세례를 받고 방치되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폐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난 점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베푼 만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바로 교훈하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본을, 믿음의 본을 잘 보여서,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잘 자라서 성장해서 이제 입교 의식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의 그런 과정을 잘 겪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의 방식과 세례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좀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모두들에게 주님 이 말씀들이 다 바른 지식이 되어서 주님 왜 장로교의 세례의식이 침례교와 다르고 침례교의 왜 의식이 그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고, 또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지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주님 세례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들이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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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